다니엘서 13번 메시지.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대항해 싸움과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함께 오실 때 그분에 의해 부서뜨려짐. 우리는 말씀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계시와 빛비춤에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차례 기도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빛비춤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위해서는 이상과 계시와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상과 계시와 빛비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인간 정부에 의해 하나님께 야기된 문제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내 부담은 결국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때 인간 정부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서뜨려질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이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것임. 다니엘서에 묘사된 거대한 인간 형상은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된 각 부분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부가 열 발가락의 단계, 즉 적 그리스도와 그의 열왕에 이를 때 그것이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열 발가락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정부는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사람을 높이고 우상들을 숭배할 뿐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인간 정부를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 안에서 그분 자신을 위해 신부를 예비하시오. 인간 정부가 부서뜨려지기 전에 세상과 새 창조에 관련된 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실 신부를 예비하시는 것은 새 창조 안에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얻지 못하신다면 그때 그분은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홀로 싸우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군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군대를 소유하실 것이며 이 군대는 그분의 신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사임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결혼식 날에 그리스도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하여 싸움을 치러 온 한 사람과 결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과 결혼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패배한 악한 자 마귀는 그때 적 그리스도와 야합하려고 애쓸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마귀와 적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 고무되어 적 그리스도는 한 무리의 악한 사람들을 그의 군대로 함께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인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서 밟혀질 포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오실 때 그분은 인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인자로서 그분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온전케 할 배필을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이 배필이 그분의 신부일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기 위해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남편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열 발가락과 형상 전체를 처리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결혼식을 가지실 것임을 뜻합니다. 그분의 결혼식 후에 그분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 싸우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분의 갓 결혼한 신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창조와 인간 정부를 다루시는 길.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창조와 인간 정부가 모두 하나님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곧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하여 예창조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분 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대한 형상을 발가락으로부터 머리까지 부서뜨리기 위해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심으로써 인간 정부의 문제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홀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와 함께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함께 인간 정부를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 안에서 성장과 변화로 그분의 신부를 산출하시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신부를 산출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새 창조의 방식으로 신부를 산출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전통적이고 조직된 종교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새 창조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조직된 종교는 믿는 이들이 자라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도록 돕지 못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야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변화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이든 영적인 생활이든 우리는 성장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됩니다. 전통적이고 조직화된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새 창조를 위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1962년에 이 나라에 온 이래로 변화의 문제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해왔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새 창조를 위하며 새 창조는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몸과 신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전에 그분은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새 창조가 변화되고 생명 안에서 성숙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귀속될 것이고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그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신부는 성숙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숙하지 않은 신부와 결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숙에 이를 때만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소개되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래서 성숙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숙에 이른 것을 보실 때 그분은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며 그런 다음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기 위해 그분의 군대인 그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결혼하신 후 그분은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로 오셔서 거대한 인간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부서뜨리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 싸우는 인간 정부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부서뜨림을 통하여 온 땅은 깨끗이 청소될 것입니다. 예창조 안에 있는 인간 정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돌에서 온 땅을 채우는 태산으로 증가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실 것입니다. 돌은 중심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산은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돌로서 그분은 중심이요 중심성이시며 산으로서 그분은 둘레요 우주성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족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신다면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 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와 공동섭정이 되어 그와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섭정으로서 그는 주전 606년에 에루살렘성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후 약 주전 604년에 그는 왕이 되어 주전 56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아들로, 그 다음에는 그의 손자 벨사살로 교체되었는데,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은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로 주전 538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은 종말에 이르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62세에 왕국을 받았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종속된 왕이었습니다. 주전 537년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유대로 돌아가도록 해방시키는 령을 내렸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타락되고 패배한 선민을 포로되게 하실 목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70년간 그들이 포로된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끝내고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목적으로 메대와 바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에 관한 예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정죄를 받지만 고레스는 존중받았습니다. 이사야 14장은 사탄과 바벨론이 하나임을 계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느부갓네살은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고레스에 관해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를 매우 기뻐하셨으며 심지어 그분의 백성을 돌보도록 그를 목자로 삼기까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그의 통치 원년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로 귀환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갔었던 하나님의 집의 기명들을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안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는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대한 형상의 일부, 즉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 싸우는 적 그리스도로 최종 완성될 인간정부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정부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그분의 통치를 행사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러한 악한 인간정부를 처리하시기 위해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왕국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는 생명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창조를 끝내셨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새창조를 발화시키셨으며 오늘 그분의 새창조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극렬히 타는 풀무 안에서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러한 기이한 분으로서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